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말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고민 중에 하나는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왕래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남유다에 그냥 살고 또 여로보암을 폐위시키고 다시 한 나라로 합치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죠. 그리고 가짜 제사장, 가짜 절기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 시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15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백성들을 지켜보던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바아사라고 합니다. 이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 땅을 침략하는데 특별히 라마를 정복하고 그 성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정말로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는 곳이고 더욱이 이곳 라마는 교통상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이곳을 점령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 일에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섹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바아사의 침략 앞에 아사 왕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으로 아람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상호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지금 은과 금을 보내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한 번만 공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 베나닷은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깨뜨리고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쳐요. 사전에 나오는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그러니까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남아를 정복하고 성을 쌓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땅 북쪽에 아람 왕이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그만두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아사왕 입장에서는 이 외교적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침공했던 자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적들이 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가져왔던 건축 자재들을 모두 놓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남유다의 국경 도시인 게바와 미스바를 강화하는 일에 이 건축 자재를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아람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갖다 바치기는 했지만 건축 자재를 얻고 두 성을 방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사의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볼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군사는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이이제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아람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신들은 큰 이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성공한 정책이었다,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아사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여러분, 구스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사가 이 작은 북이스라엘의 침략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왔던 왕으로서의 경험 의지합니다. 국제관계에 너무 빠삭해서 외교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제 뭐 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제 내게 경험이 좀 쌓였다 싶을 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뭘 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그리고 뭔가 외교적인 관계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리 굴려서 행동할 때 결국 그 선택이 아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몰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베나닷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나닷에게 바친 상당 부분 은금이 여호와의 전 곳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헌금을 사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은 국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것이고 성전을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재물입니다. 그런데 감히 여호와의 전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이방 왕에게 가져다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수단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사가 그런 경외심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니가 찾아와서 구스 왕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 말과 병거의 수에 달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 일과 무관한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분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잠시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시죠. 브레이크 없는 아사의 불순종의 행보에 제동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사 왕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찌 모든 말씀이 다 듣기에 좋겠습니까? 어찌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겠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을 들추는 말씀이 때로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허물을 들추고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감을 안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들추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자리가 최고다, 인간관계가 최고다 라는 말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내 귀를 달콤하게만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위기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사가 큰 질병을 얻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역대기 기자는 그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원들을 찾고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이 순간이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아픔과 고통과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 들으면서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드러내실 때 지금이 우리를 살리시는 때이구나, 지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때이구나 고백하면서 우리를 그렇게라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